이제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자였지만 저희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각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감각을 언제든지 사용하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셔서 주의 말씀의 빛에 우리의 마음이 노출되고 주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얽혀졌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우리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풍요로움 자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따를 위험성에도 처하게 되고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면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단순히 하나님을 마음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에 대한 기억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형태로인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과거의 사실을 참으로 기억하면 그 기억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고 기억한다라고 하면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게 되고 그분을 두려워함으로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신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관이나 면접관이 응시생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응시생이 시험관에게 질문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당연한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난 마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은 인간 생존에 필수 불가기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옮겨 다니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 일들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우물 때문에 부족 간의 다툼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물이 인간 생존에 가장 요긴한 것이기 때문이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수도 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아니면 돈을 주고서라도 생수를 살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전혀 그런 수단이 용이하지 않은 상 가운데서 물이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비난은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모세에게 감정이 격앙되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모세에게 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모세를 비난한 행위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겨냥한 행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비난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불순종이요 불신앙의 표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는 이 말은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그 기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의도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의도는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의도는 그 믿음을 연단하게 하시기 위한 긍정적 의미에서의 시험인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들의 시험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가득한 악의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두실 수 있는가? 어찌하여 나를 이런 험악한 상 가운데 내팽개칠 수 있는가? 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도가 좀 지나치게 되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마치 계시는 것처럼 내가 상상해서 그분께 호소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 불신앙으로까지 발전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한다, 주를 시험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현실, 르비딤에서 물이 없게 되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되는 이 현실에서 이들이 시험하는 시험의 성격을 말한다면 그것은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지를 의심하고 그리고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들을 부양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놓고 전혀 기르지 않고 있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지금 나와 우리를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이기적인 행위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표적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여겨져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 마사에서 이들이 바로 이런 불신앙의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험을 했다면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두 번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게 주신 어려움이거니라는 정도의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계속되고 그 어려움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어려움의 기간이 상당 기간 동안 진행될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맞는가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목이 타는 듯한 고통을 겪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기는 한가라는 회의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절호의 때입니다. 사단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의심하게 만들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이 신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증거들을 더 크게 부각시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도 바로 이런 유의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세 번 시험했을 때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었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은 매우 매혹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하는 시편 91편의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미혹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위험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리고 무작정 자기 욕심을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소아의 종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일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이기지 않고 마치 자신이 얼마든지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아셨던 예수께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사단의 이 시험에 놀아나서는 안 되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메시아 대심에 대한 증거로서 이적을 일으키긴 하지만 자신의 삶의 안녕과 평안을 보장하는 그런 방편으로서 이적이나 혹은 기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단의 시험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때로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시험 문제를 냅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금식기도를 하고 있으니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고 조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증거를, 그 여부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경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간 이성의 경계를 항상 넘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알량한 지혜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참되심을 시험하는 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삶이 고통스러워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정법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자녀는 자신이 일부러 아파보고 난 다음에라야 일부러 아플 수는 없겠지만 일부러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돌아보는가의 여부를 파악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을 가진 신자는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어떤 일을 제안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특별히 시내산을 향해서 진행하는 동안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의 양식을 먹고 생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심으로 물을 마시게 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마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확신해야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떠나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가라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점점 차가는 이 기간에 너희는 마사에서 너희 아버지 세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이지요. 비록 목이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갈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는 내게서 은혜 베푸시기를 거두셨다라는 그런 식의 의심과 생각은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왜 그럼 이런 권면을 하는가 하면 사람은 쉽게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잊어버리는 이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범한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는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자신이 범한 잘못과 실수에 대한 피해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다음부터는 방자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이 범한 잘못과 실수를 마음의 생각 속에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지은 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신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적어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었던 잘못된 그 죄와 실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상당한 유익을 주지요. 난로에다가 손을 대었다가 대어본 경험이 있는 아이는 더 이상 난로에 손을 대지 않는 것처럼 그 과거의 잘못에 대한 뼈아픈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지 않지요. 그러나 인생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사실을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 번 그때 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되는가 하면 앞선한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잘못을 나도 범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제가 지난 주간 합심 총회에 갔는데요.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두 번 거짓말했지요?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라 그랬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에 나타난 온갖 잘못과 실수로 인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만해서 쉽게 이런 과거의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나는 남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시편 기자도 시편 95편에서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라고 말씀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몇 가지 사건들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들 모압 여자와의 음행 사건들 그 다음에 원망하다가 불에 물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 이런 일이 나에게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참담한 상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 고통의 터널이 과연 끝이 어딘가라는 회의감을 갖게 되고 그리하여 때로는 삶의 의지까지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럴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을 생각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많지요. 일이 잘될 때는 어떻게 반응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고통과 울음이 닥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식으로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역함을 헤아려서 모세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자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고민이 또 필요한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정착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시험하는 이 잘못을 범해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만약에 계속해서 시험하면 언약적 형벌과 저주를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순종의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진정한 순종이 가능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16장에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이 앞뒤를 감싸고 있지요. 거기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의 참된 의미는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시작되고 믿음 없는 순종은 없다는 것을 성경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믿으라고 권면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에 적당하고 우리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여호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곧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을 하라는 이 말씀은 16절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6절은 어떤 말씀이죠?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신뢰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 되지요. 여호와에 대한 신뢰 결핍이 아닌 여호와에 대한 전폭적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험하는 대신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리고 정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직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6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6장 10절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 이하에서는 그것을 기정사실화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지요? 또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1장 8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는 무조건적 은혜로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증거를 지켜 행하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얻게 해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표현들이 신명기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의 통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해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하면 율법 폐기론주의로 잘못하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런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땅을 주겠다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 의를 근거로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지요. 율법 준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준수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떠나버리면 그 율법 준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근거와 이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여호와 눈에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이 땅을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자기 의를 근거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신명기에도 나타나지만 신명기에 또 어떤 말씀이 나타납니까?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면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목적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독려하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 의로 무엇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추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또 다시 땅을 정복하라 또 취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행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말할 것도 없이 서신서를 잘 읽어보세요. 항상 앞에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로 나타나요. 그래서 영어적 표현으로 말하면 indicative, 서술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명령체, imperative가 나타나요. 항상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로 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술어지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직행하라 그리하면 땅을 주겠다라는 것은 바로 명령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이런 구조로 이해해야 우리가 서로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순되는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20절 이하에서 이미 7절에서 언급했던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만약에 후손이 후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언제 질문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지 않고 지킬 때 이 질문을 자녀들이 해올 수 있어요.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리 없습니다. 따라서 20절 이하의 말씀은 먼저 그 말씀대로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라는 말씀이지요. 가정교육의 실패는 이것이 거꾸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삶의 내용은 항상 그것과 괴리되어 있을 때 그리고 권위를 내세우고 자녀를 억압하기만 할 때 자녀들은 그 분노, 화를 마음에서 키우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폭발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으로는 자녀에게 제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면 그때 그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을 전제로 그들이 물어오게 되고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율법의 본질을 물어올 때 부모가 해줘야 될 대답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먼저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시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바로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팔로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 주었다라고 말해주라고 지금 모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라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24절에서 그 율법의 의미를 말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율법 준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증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율법 준수와 구원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신 이것과 율법 준수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과 율법 준수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순종이 뭡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이런 복을 받겠다라는 말은 자기 의를 근거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더 충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은혜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촉발한다고요? 순종을 촉발하죠. 따라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충분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의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뇌를 사용하는데 그 뇌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한 30% 이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의 크기와 넓이의 어떠함을 삶 전체로 정말 충족히 받아 누리는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순종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 충분히 받아 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24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신 그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은 조금 다르지요? 원어가 그렇습니다. 우리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고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신 그 의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항상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규례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충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복되게 살기 위한 사용 설명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어떤 무슨 특별한 영적인 어떤 마음이 고양되는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런 말씀했지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처럼 보이죠? 자기 의를 근거로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이런 오해를 하는 이유는 바울 서신서는 지금 신약 저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바울 서신서를 끌어가지고 그 교리적 틀로 신명기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 생겨나게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이해할 때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펼쳐 나가실 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물론 구약의 내용을 신약의 빛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구약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로움이라고 말할 때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와 똑같은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 이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참되고 인격적인 언약 관계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할 때 이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인가 잘 보세요. 23절에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근간 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23절의 내용을 전제로 하면 그 다음에 24절의 말씀을 전제로 하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그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 23절과 24절의 내용을 지금 다 염두에 두고서 25절에서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0절로 이제 좀 더 거슬러 소급해서 올라가면 25절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낸 자기들이 만들어낸 공로로서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면 그 관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일방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사건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들이 드러낸 그 의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25절에서 말하는 이 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서의 의 이것과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언약 백성이 된 상태에서 행하는 의는 약속의 땅에서 복은 가져오지만 구원은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어서 믿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그 순종은 복은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준수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인도하신 다음에 주신 것이죠. 그렇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준수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신자가 율법을 순종함으로 나타내는 이 의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결과요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자가 드러내는 의로움을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말하는 거죠. 뿌리라고 말해버리면 구원의 근거가 인간 자신에게 있죠. 그래서 뿌리라고 말하지 않고 열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 순종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결과요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순종해놓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을 사용해서 무엇을 행하면 그것은 내가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전혀 발동시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날 때 마치 입을 벌리고 있는데 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이게 아주 잘못된 개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말할 때는 내가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받는 것이 물론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의 성격이 구속받은 신자에게 중성한 신자에게 드러날 때는 신자의 자유의지와 인격의 사용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자꾸 채워주시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한다면 신자에게 나타난 거룩한 삶에 대한 공로를 결코 신자 자신에게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풍요나 그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나 그리고 의로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거둬들인 열매에 불과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더욱더 순종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율법의 수준을 자기 순으로 끌어내려서 마치 연극하는 것처럼 자신이 그것을 다 직행한 자처럼 행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연극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을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이런 자의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처음에는 우리의 삶의 한 귀퉁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거듭나고 중생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순종이 우리의 삶의 한 주변에서 시작이 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순종의 범위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종교생활로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하나하나 다 적용하고 직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께만 영광 돌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나 저는 오늘날 이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감정을 고양시키고 고양된 감정이 떨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을 걸고 음악을 동원하고 일부러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일반적 삶 가운데 주의 뜻을 펼쳐내고 드러내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방식으로 나를 감동시키셔서 지금 나로 이런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교훈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살폈습니다. 무조건적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순종이라는 방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조유로 알게 하시고 또 때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식임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이 복음의 도리가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잘 이해되어져서 성경 어느 곳을 찾아 읽어도 다른 곳의 말씀과 상충되는 말씀으로 읽지 않고 통합된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그리하여 복음의 도리가 우리 안에 하나의 개념으로 잘 들어와 있어서 한쪽으로 편향되게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 안에 은밀하게 시작하신 그 일의 결과를 순종의 열매로 드러내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의 삶 전체로 경험하고 누려서 우리의 율법 순종의 삶에 대해서 물어오는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복되게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